자기 조상을 모르는 전 개돼지와 같은 놈들이다. 그건 이제 빈소 같은 걸 만들지 않고 제사를 안 지낸다 이거죠. 그 당시 우리나라의 어떤 좀 행세를 하기 위해서 그 사회에서 끼들기 위해서 뭐 제사를 안 지낸다든가 이건 상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논쟁을요 1년 2년 하는 게 아니라 10년 20년 하는 게 아니라 내 계산으로 보면 대개 한 150년간 했어요. 여러분들 한번 가만 생각해 보세요. 잘 미워하는 친구가 하나 있어. 친구도 아니지. 미워하는 원수가 하나 있다고 해요. 그 원수하고 맨날 만나는 거예요. 맨날 만나면서 그 원수 보고 이놈 죽일 놈 뭐 자꾸 그 얘기한다고 그래요. 나중엔요 친숙해져요. 그 사람 생각이 저게 내 생각인지 원수 생각인지 애매해지게 되고 그걸 150년간 했다고 생각해봐요. 이 서학에 상당히 알지 않겠어요? 이게 150년쯤 돼서부터는 서학이 학문적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신앙적 대상으로 승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나라의 그 모진 서학의 그 비판, 그것이 그렇게 모질게 나왔는데도 어떻게 그런 일이 있으면서도 계속 신앙이 유지되어 왔을까? 이거는 그 기초가 튼튼했기 때문에. 그리고 순교의 터 위에 섰기 때문에. 예, 그 신관에 있어서 이 사생관을 확 뛰어넘은 거예요. 이런 기록이 나와요. 1790년대 말에 가면은 이제 사람들을 막 그 기독교인들을 드디어 잡아다가 죽이기 시작해요. 이제 그게 우리나라에 시작되는데 그때 한 부인이 남편이 없어요. 부인이 많은 아이들을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사는 부인인데 이 사람이 그리스도교인이 된 거예요. 천주를 믿는 사람이 된 거예요. 가지고 붙들렸어요. 이제 내일 처형을 하는데 그날 밤에 이 부인이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죽어서는 안 되겠거든. 그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아무래도 자기는 죽어서는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그 옥졸한테 말해요. 나는 기독교인 그 그리스도교 천주학교 이제 더 안 믿겠다고 그래. 즉각 석방돼요. 그래서 밤중에 집에 왔어요. 왔는데 제일 큰 아이가 엄마가 온 것을 눈치챈 거예요. 그 자다가 일어났어요. 예, 어머니 어떻게 이렇게 오셨습니까? 너희들을 두고 내가 죽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왔다. 그러니까 이 큰 아들이 얘기를 해요. 어머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동생들은 내가 잘 키우겠습니다. 그래서 그 새벽녘까지 그 모자간에 붙들고 내울다가 새벽에 그 어머니가 다시 관가로 갑니다. 파도리보이 또 왔거든. 그래서 어서 가라고 막 괌을 질러요. 그러니까 아니요. 나는 그 천주학을 믿는 사람이에요. 포절이 온갖 공갈 다 해요. 자기를 꼭 속에 포함시켜달라고. 나는 천주교를 믿는 사람이라고. 천주학을 믿는 사람이라. 결국 거기 와서 그 이튿날 처형됩니다. 그런 신앙의 깊이가 어디서 온 걸까 도대체? 얘는 그냥 천주를 믿으면 뭐 이렇게 뭐가 잘 된다, 집안이 잘 된다 이런 수준 신앙이 아니에요. 상당히 뿌리 깊은 기초가 이 150년간의 학문적인 논쟁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어요? 그 더 말할 것도 없이 이 순환사입니다. 이것은 한국 기독교의 수용상에 있어서 특이한 점인 것 같아요. 순환과 병행됐습니다. 참 그런가 봐요. 이 핍박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제대로 하나님과의 그 하나님과의 더 깊은 만남을 갖게 되나 봐요. 순환이 없는, 한 번도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그 예수님 때문에 뭐 어려움을 한 번도 당해본 적도 없고 한 번도 손해본 적도 없고 친구들로부터 가족으로부터 오해받은 적도 없다면은 그건 조금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순환의 경험이 있을 때 그것을 축복으로 여길 만한 구체적인 수많은 예시가 그 조선조의 크리스천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1790년대 후반에 가면요, 얼마나 기독교가 신앙적으로 왕성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소위 그 정치 무대에 기독교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것이 그 시파 벽파 싸움이에요. 그 들어봤죠? 그 벽파는 이게 수구 그룹이야. 이거는 그 성리학의 골수들이 중심된 그룹이고, 시파는 개혁 그룹인데 이 중에 상당한 주류들이 기독교인들이, 물론 정약용 같은 사람도 여기 시파에 속해 있는, 특히 최서공 같은 이 영상, 뭐라 그래요? 그 이 영상 사람 워낙 덕이 있고, 근데 그 집안에도 이미 기독교인이 있는 거예요. 이때 나라 임금은 정조예요. 이 정조는 그 사도세자의 아들이죠. 그죠? 예. 그래요. 근데 영조 때부터 있었던 그 수구파들이 막 온 곳곳에 콱콱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숨이 막힐 지경이에요. 이 정조로서는 제대로 숨을 쉴 수가 없을 상황이에요. 근데 뭔가 이 나라를 개혁해보겠다는 아주 굉장히 그 문화 지능을, 문화의 맛을 아는 임금이었어요. 이게 정조에 관해서는 상당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정조 임금이 이 수구파들하고는 대항을 할 수가 없으니까, 너무나 그 벽이 두터우니까 나중에 이 시파들하고 손을 잡습니다. 그 중에는 기독교인인 줄 알면서 기독교인하고 접촉을 해요. 근데 이 정조가 40세인가에 일찍 죽습니다. 근데 뜻밖의 죽음으로 죽어요. 이 정조의 죽음에 관해서는 이것도 이 과제입니다. 이게 앞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사람들이 생각으로는 이 수구파에 의한 피살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특히 그날 밤에 이 시파하고의 그 만남하고 관련되는 날 아마 그 피살됐지 않나 싶은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정조가 죽음으로서 온 나라가 12살인가 된 어린 순조가 임금이 되고, 그 뒤에 수구파들이 꽉 장악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묵사발이 되는 것이 시파예요. 시파를 뭐 그냥 송두리째 처리해 나가기 시작하는데, 그 무서운 뭐 달구질 뭐 온갖 게 다 동원되는 거예요. 이제 이때 정약전, 정약종 이런 다산의 형들도 다 죽죠. 다 죽고, 이 정약용은 워낙 사람이 그 영리하고 아까우니까 네가 그러면 그 이제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걸 고백해라, 그럼 살려주겠다.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살아서 간 곳이 이제 18년간의 유배 생활이죠. 근데 이 다산에 의해서 쓰여지는 거의 대부분의 책은 이 유배 기간에 쓰여진 것이에요. 이게 벌써 다산의 저술을 읽을 때 이 생각을 해야 되겠죠? 다산이 거기서 내가 기독교에 관련된 어떤 찬성이나 기독교에 관련된 내용을 기록할 가능성은 없는 거죠. 귀한 가 있는 주제, 그렇지 않아도 주목의 대상인데 그걸 써요? 그런데도 타사는요, 타사는 지식인이라는 게 참 약한 거예요. 굉장히 기회주의적인 성격이 굴해요. 그렇게 해서 생명을 부지는 하는데, 타사는 굉장히 용감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돼요. 내가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 타산 생각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참 용감한 게, 그 많은 그 저술 속에, 참과 성리학의 특이한 용어들로 그 저술들이 돼요. 그런데 내용이 성리학이 아닌 게 많아. 아주 중요한 부분들. 인간관, 자연관, 신관 이런 부분에 이게 도저히 성리학이 아닌 게 많아. 그래서 종래 우리나라 저기 그게 통학자들이 어떻게 말했냐면, 아, 타산은 마치 그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는 것처럼 원시 유학을 재건하려는 개신 유학파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 말 알겠어요? 예. 네. 참 용어가 유학 용어니까 성리학 용어니까 원시 유학 공맹 때의 초기 유학으로 되돌아가자는 개신 유학파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공공연이 그랬어. 근데요, 성경을 아는 기독교인이 타산의 글을 읽어본다면, 아차, 그게 아닌데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예컨대, 이 유학에서 가장 핵심이 뭐냐면 인이거든. 사람 인변에 둘리자 하는 인인데, 인의 구현이 유학 정목의 어떤이에요, 이게? 항상 어떤인데. 타산은 아주 놀랍게도 이런 정의를 합니다. 인이란 뭔가? 사랑이다. 인지해라. 그런 말은요, 그건 희한한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틀렸다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유학자들이 봐서도. 왜냐하면 공맹시대 때도 인을 그 사랑이란 말이 산뜻 나오기도 하거든. 근데 이걸 타산 아예 딱 규정해버린 인간의 지도자란 뭔가 그건 세습적으로 되는 게 아니다. 이게 아주 재밌는 건데 이렇게 설명해요. 어디서부터 지도자가 나온 것인가? 왕이 나온 근거를 설명하는 셈이에요. 옛날 옛날에 마을에 어떤 두 사람 간의 분쟁이 생겼다. 근데 그 마을에 덕 있는 어떤 분이 두 사람의 분쟁을 해결해 줬다. 그 이후에는 마을과 마을 간의 분쟁이 생겼다. 덕 있는 제3의 마을에 어떤 이가 그걸 해결해 줬다. 이래서 점차 큰 단위로 올라가서 지도자가 생긴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가만히 의미해 보면 어떤 뜻이 되냐면, 지도자란 뭐냐? 구성원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인 거라.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사람인 거라. 이게 그 말을 또 조금 달리 해보면, 지도자가 자기에게 주어진 그 기능을 수행하지 않을 때는 필부로 돌아간다, 이게. 그건 지도자로서 인정받을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지도자는 세습이나 혈연에 의해서가 아니라, 기능적인 역할 수행의 결과로서 규정됐다, 이 얘기. 이건요, 서구 근대사회에서 민주주의가 생성된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 폭군은 방벌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논리하고 조금도 다를 게 없는 거예요. 훨씬 점잖하고 당하게 표현된 거예요. 그런 게 유학에는 없어요. 근데 타산에 가봐요. 그게 나와요. 인간관에도 많은 게 나와요. 특히 신관에 있어서 타산의 신관은요, 분명한 성경관이에요. 천에, 천주에, 창조주에 천지 제작서를 주다니. 천지를 만들었고, 이 세상을, 우주를, 삼라만상을 만들었고, 운행하고 있다라고 말해.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서학이 벌써 18세기, 19세기를 넘어서면서는, 정치 무대에 큰 하나의 힘으로, 세력으로까지 등장하게 되고, 많은 순교의 순환사를 겪으면서도 신앙을 유지해요. 특히 이것이 이제 공개적으로 드러난 것은 1790몇 년이에요. 그 윤지충이라는 사람이 크리스천이죠. 자기 집에 빈소를 불살라버린 거예요. 없애버린 거예요. 근데 이건 뭐 조선조에 난리가 난 거지. 이건 뭐 있을 수가 없는 거지. 이제 이런 문제가 제기됐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상하에 있어서 상층 중심의 지배 질서를 가졌던 조선조에서 내일의 지도자였던 젊은이들이 서학에 깊은 관심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예사로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성리학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었는데 이 부딪힘을 피해서 적절히 숨어서 은폐하면서 신앙의 타협길로 들어갈 것인가 안 그러면 한바탕 붙을 것인가에 이 바위를 향해서 계란 두드린 것과 같은 이 싸움을 할 것이냐에 있어서 과감하게 한 거야. 이 저 천주교가 지금 뭐 우상숭배도 하고 오늘도 어느 상가를 잠깐 들렸는데 천주교인이라는데 그 성격책도 펴놓고 밑에는 음식 그 뭐 과일 이렇게 다 깎아놓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저 안장가 지금 보라 천주교 사실은 얼마나 신앙을 굳건하게 지킨 사람들인지 몰라요. 물론 그 당시 제스파 관련했지만 이 성약하고 이 부딪혀서 한판 한 것이에요. 그 당시엔 다 죽어가고 사회에서 소멸돼가는 것 같고 그렇지만 그들의 그 뿌리가 우리나라 근대성에 어떤 바탕을 형성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 그 강한 굉장한 세력을 휘둘렀던 그 지도층들은 사상적인 평가를 아무것도 못 받는 사상적인 역할에서 어떠한 기여도 인정했다고 평가 못 받는 그런 계층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대체로 오늘 우리가 한 얘기를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 우리가 근대성에 관한 개념 규정이 참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 조선조에 있어서의 서학이 들어온 것에 대한 서학을 바라보는 그 접근 방법상에 몇 가지 유의할 점이 있었죠. 특별히 자료의 처리 문제, 이것을 이해했어야 했고, 그리고 사상이라고 했을 때 그 신인간, 자연의 이 상관성, 이걸 중점으로 해서 우리가 보는 그런 걸 전제로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전래되어 왔는데 이것은 이미 사회적인 상황상의 기초가 마련됐다는 점을 우리가 봤고 또 이 서학이 전래되면서 있었던 여러 가지 특징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오늘날 우리나라의 그 근대성 형성에 엄청난 영향을 끼쳐줬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하는 것이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문제가 되겠네요. <목소리> 그래요. 임 목사님 얘기하신 대로 오늘 이 서학과에 관련되는 걸 좀 그러는데 이게 사실은 지난번과 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에 이미 서하기 시작됐어요. 당시 우리나라에서 기독교를 일컫는 말이 서학이었습니다. 혹은 서교였습니다. 지난번 걸 반복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좀 참여 못했던 우리 멤버들은 어느 기회에 한번 다시 들으시면서 보완을 해 주시고요. 대충 이랬습니다. 이 사상적인 접근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특히 근대 사상이라면 뭘 말하는 것인가? 어떤 관점에서 우리의 사상을 봐야 할 것인가? 중요한 세 가지 요점, 인간관, 자연관, 신관이 뭔가? 이런 걸 보면서 서학이 우리나라에 전래되어 온 과정상의 특징을 비롯한 몇 가지 의미를 찾아보는 것이, 봤던 것이 지난번 우리 살펴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쨌든 이 얘기의 결론을 맺어야 하니까 오늘은 그러면 그런 서학이 우리가 역사적인 기록에도 잘 나타나지 않는 혹은 미친 영향만큼 그렇게 많이 부상되지 않는 그 사상의 영향을, 서학의 사상의 영향을 근대 사상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우리 살펴보는 이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역사학도가 적어도 두 분 이상 있는 것 같은데 역사의 경우에는 좀 정직하기 위해서 항상 경험적 자료 그것을 가지고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자료만 가지고는 손을 못 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글자 사이를 읽어내야 하는 사상적인 관점이 중요시 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 같이 들려질 가능성이 있는데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오늘 아침에 모르겠어요. 부지런한 분은 한 7시에 일어났는지 모르겠는데 7시에 일어나서 아침 식사를 8시에 하고 9시에 지하철을 타고 어디를 가서 어떻게 했다. 일기를 쓴다면 아마 글 쓸 거예요. 그죠? 쓸 거예요. 그러나 또 그 다음날 같은 얘기를 일기를 써야 한다면 글쎄요. 아직 하나 쓸지 모르겠어요. 난 열흘쯤 후에 같은 얘기를 또 일기를 쓸 때 쓰겠느냐 이게요. 적어도 한 달쯤 후에는 안 쓸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걸 일기로 남기냐면 오늘은 길을 가다가 아주 어려운 노인을 만났다. 노인을 보고 느낀 소감을 쓴다든지 교통사고의 현장을 본 대로 느낌을 말한다든지 어떤 상황에서 좌절된 생각을 적는다든지 일상적이 아닌 일들에 관해서 일기에 기록할 겁니다. 그죠? 한 100년쯤 지나서 오늘에 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걸 알려고 그럴 때 가장 기본적인 교재가 그 적어놓은 일기라고요. 그것이 국가에서 공식으로 적은 일기든 개인적으로 적은 일기든. 그런데 그 일기를 가지고는 정말로 알고 싶은 것은 그때 사람들은 보통 어떤 밥을 먹고 반찬은 뭘 하고 생활을 어떻게 하고 또 어떤 고민을 일반적으로 가졌던가 하는 내용을 알고 싶은데 나온 기록은 특이한 상황만 있는 거예요. 일상적인 건 없고. 근데 사실은 일상적인 걸 알고 싶은데 그래서 자연히 우리가 역사학을 할 때 그 기록 자체만 의지할 때 어떤 특이한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문제를 볼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이 사상계통, 철학계통 이쪽에서 접근을 하는 그래서 그걸 보완하는 이런 역할을 할 수가 있죠. 특히 오래된 과거의 얘기를 우리가 살펴볼수록 그런 접근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학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나서 특히 첫 시작 임진왜란 이후로 들어오고 나서 상당한 영향을 끼쳤어요. 그것이 한 150년간 이상의 논리적인 그런 토론이 벌어졌고 그건 아주 그냥 토론이 아니라 심각한 토론이었죠. 죽느냐 사느냐, 국가에서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하느냐, 아주 중대한 문제로 논란을 벌이면서 서학의 그 어떤 기반이 구축돼 나갔습니다. 많은 순교의 흔적을 남기면서 서학은 더 강하게 영향을 끼쳤어요. 얼핏 보면 서학하는 사람들은 이젠 다 이 세상에, 이 나라에선 끝난 것 같았는데 그들의 미친 영향은 예상외로 깊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영향을 끼쳤는가? 사상력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 어떻게 끼쳤는가? 하는 걸 우리가 앞에 전제한 세 가지의 관점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이 시간에 어떤 결론이 될 것 같습니다. 세 가지 요소는 이거죠. 인간관, 신관, 자연관. 자, 그럼 먼저 서학이 인간관에 어떻게 영향을 끼쳤는가 하는 걸 살펴보겠습니다. 거듭 얘기지만 이러한 검토 자체가 역사적 기록만 가지고는 따지기 어려운 많은 생각을 필요로 한다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살펴보십시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 300년 그 전에 400년 그 전에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사람들 지성인의 그 인간관이 뭐였을까 하는 것이죠. 어떤 인간관이었길래 어떻게 바뀌었는가 이걸 이제 살펴봐야 할 텐데 그 당시에 인간관의 기초는 뭐냐면 더 말할 것도 없이 유학이었습니다. 그죠? 유학이었어요. 유학 중에 어떤 유학이라고 그랬죠? 성리학. 성리학이 뭐냐 하는 것은 조금 복잡한 얘기인데 그건 우리가 뒤로 좀 미루죠. 어쨌든 성이라는 것이 곧바로 이다, 성즉 이다 라는 것을 주장하는 유학의 하나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에 전래되는 과정상에 어떤 특이한 한국적 특성을 가져왔다 하는 걸 우리 살펴봤는데 두 가지가 있었죠. 그죠? 하나는 한국의 성리학은 중국의 성리학하고 달리 강한 배타성을 띠고 있었다. 성리학 아닌 것은 용납하지 않았다. 그것이 다른 유학이라도 능지초점을 하든지 죽었으면 부관참신을 했으라도 그것은 국가의 안이 그 자체로 다루는 아주 엄중한 그런 형태의 배타성을 띠었다. 그걸 생각했죠. 다른 하나는 계층적이다. 계층적이란 말은 이렇게 위에 아래, 이게 위에 중심의 상하, 상층 중심의 상하 관계로 이런 조직을 가지고 모든 국가 체제가 움직여 나가는 그런 형태였다. 이걸 우리 얘기했습니다. 그러한 성리학 속에서 인간관은 어떻게 형성이 됐냐면 이것은 성리학의 만물이 생성되는 그 원리에 직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사물은 뭐에서 시작됐다고 생각했냐면 이라는 것에서 나왔다. 이게 이발소 그럴 때 이자입니다. 뭐 합리적 뭐 오늘날 우리가 합리적인 이런 말 전부 다 이러한 성리학의 용어예요. 그 이에 부합되는 거 이게 가장 멋있는 건데 그래서 합리적 이 성리학의 인간관에 기초를 하는데 그것은 이라는 것 속에서 이라는 에센스 속에서 어떤 다른 힘에 의해서 동물도 되고 사람도 되고 나무도 되고 뭐 원숭이도 되고 개미도 되고 이렇게 됐다고 본 것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는 것은 그 성리학의 일을 바탕으로 하나의 만들어진 현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왜 사람이 됐느냐 하필 동물이 안 되고 그것은 사람이 될 만한 기에 의해서 기라는 그 어떤 변수에 의해서 사람이 됐다 이렇게 본 것이죠. 그런 생각이 지배하는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저 뒷동산에 있는 이상한 바위, 그 바위를 보면 볼수록 뭔가 그 바위 속에도 나와 같은 어떤 성질이 있을 것 같은 있다고 믿는 이런 생각이 자꾸 들겠죠. 저는 다만 바위가 됐을 뿐이고 나는 다만 사람이 됐을 뿐이다. 이게 전체의 어떤 자연현상과 생물이나 무생물이나 간에 이 자연현상과 나인 사람과의 관계는 구분이 좀 애매할 정도로 이를 고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에요. 고향 식구들인 것이죠. 그래서 그 자연에 대해서 굉장히 접근이 돼요. 그 대신 어떤 무슨 건대발리로 가는데 나무를 빼야 된다. 그걸 잘 못 빼죠. 그 나무를 빼면 그 집안이 안 좋아진다더라. 그런 얘기가 아무런 근거도 없으면서도 전해 내려왔다면 그 칼을 못 댄다 이게예요. 이러한 인간관 속에서는 대체로 그런 걸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성리학의 인간관 속에는 인간을 본질적으로 선하게 보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조선조의 우리 선조들은 대체로 착했을 겁니다. 아마 착했을 거예요. 뭐 평화를 사랑했다 좋게 얘기하면 그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예, 성리학에서의 인간관에 의하면 대체로 그것은 인간은 선하다라는 전제가 강합니다. 이런 분위기인데요. 그러면 자 여기 조금 좀 까다로운 얘기를 하나 좀 해야겠는데 이라는 것 속에서 어떤 현상에 의해서 기적 현상에 의해서 어떤 사물이 되어버렸으면 그 사물화된 사물 곳 자체 속에 이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겠죠. 그죠? 들어가 있어요. 그게 바위든 사람이든. 그런데 사물화된 그 사물 속에 있는 이적 요소를 뭐라고 부르느냐 하는 것이 그게 이다. 그래버리면 이게 내가 기로 의해서 사물화되기 전에 이와 이거 혼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가 이적 요소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에서 기화된 그 사물 거기 속에 있는 이를 뭐라고 그러느냐 그걸 성이라고 그랬어요. 그 성이 바로 이다 이게요. 성리학의 키죠. 성적 이가 바로 그것이. 근데 거기 이적 요소만 싹 있으면 좋은데 그 기적 요소에 의해서 혼탁한 성격이 내포된다 이거죠. 사람이라는 것이 그 순전한 이적 바탕에다가 기화되면서
여기에는 저 문제거리, 이게 혼탁한 것, 깨끗이 못한 것이 가미됐다 이것이. 그러면 이 인간이 갖고 있는 이 혼탁지 못한 것을 어떻게 없애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기죠. 이것이 교육이라든가 이런 인간의 그 수양에 성리학적인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죠. 여기에 한마디로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이치를 따라 지키고 사람의 욕심된 것을 억제함으로써 인간의 본래적인 이를 구현해 나간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수신입니다. 그 외에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성리학이 아주 많이 하는 말, 수신. 제가, 제가라는 말은 집을 다스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치고 나라를 다스리는 것. 그 다음에 평천하의 국제질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순서적이에요. 이게 다 계층적이에요. 제일 어뜸되는 조건은 수신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 사람이 정치를 잘해도 집안을 잘못 다스린다 그러면 아이 저 사람 제가도 못하는 사람이 무슨 저런 정치를 하는가 이렇게 말해버려요. 자기 수신도 못하는 사람이 무슨 정치를 한다는 것인가 이 말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성리학에서 아주 일반적인 보편적인 얘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성리학에서 인간관이 뭔가 어떻게 해서 인간이 생겼다고 보는가 그 인간 속에 있는 수신의 방법이 뭔가 그 목표가 뭔가 이런 얘기들을 아주 개괄적으로 좀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런 인간관 속에 서학이 들어오면서 서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어떤 사상적인 영향을 끼쳤냐 하는 것이에요. 우선 영혼이라는 게 있다 이런 얘기예요. 영혼이라는 게 있다. 그게 뭐 세 번째 걸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서사들이 이게 선교사죠. 서양의 선교사들, 서사들이 기록한 책들을 보니까 영혼이 있다고 말한단 말이죠. 근데 이 영혼이라는 게 이게 이 혼이라는 걸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각혼, 생혼, 영혼 이렇게 나눴어요. 근데 인간에게만은 이 영혼이라는 게 있다 이게 이 영혼이라는 걸 아니마라고 합니다. 이게 아니마가 인간에게는 있다 이런 얘기 이 서학 속에 그런 얘기를 들은 조선조에 살았던 지성인의 그 한번 놀란 표정을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보십시오. 어? 그렇다면 사람이라는 것이 다른 사물하고 다른 것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죠? 사람이 다른 사물하고 다르다는 구별점이 들 때에겐 근대화의 어떤 최소한도의 요건이 형성되는 겁니다. 이러한 어떤 전제 속에 인간 사회를 지배하는 룰과 자연계를 지배하는 어떤 법칙이 서로 다를 수 있다라는 상상을 감히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그 아까 보편적인 이기에 이에서 생성된 인간의 모습이 그 이가 하나의 법칙적인 이라는 개념으로 베낄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이거는 기억 안 해도 좋습니다. 이거는 혹시 이 분야에 무슨 논문을 쓰거나 그런다면 좋은 힌트가 될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나라에 제일 먼저 나타난 것은 서학이 들어가고 근 한 200년쯤 후에 홍대용이라는 사상가에 의해서 이런 사상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연과학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홍대용의 그 담원의 그 대단한 놀라운 자연과학적인 그 소양은 인간 사회와 자연 사회를 별도로 구분할 수 있는, 자연을 객관화시켜서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서 가능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기본 바탕을 이 서학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달됐던 것이죠. 아니마라는 것을 가졌다는 점에서 인간만이 특수성이 강조될 수 있는 바탕이 됐단 말이에요. 내 얘기가 너무 딱딱하죠?
교수님, 저기, 죄송한 말씀. 예. 성리학에서 이를 얘기하고 성을 얘기하고 기를 얘기하는데, 일단 그 자체가 정의가 아니니까, 교수님 이제 이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셔도, 과연 이게 어떤 의미로 쓰여지는지, 궁극적 실체에 대한, 뭐랄까, 원리라고 그럴까? 뭐 그런 어떤 정의가 있어야지, 저희가 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거든요.
지난번 뭐 좀 언급됐던 거 가지고는 좀 안 되겠죠, 그죠?
네, 그럴 거예요.
예. 그래요, 맞아요. 사실은 그뿐만이 아니라 많은 것들이 좀 전제가 됐으면 좋았겠는데. 이건 누가 본 것도 아니고 경험적인 증명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정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어떤 사상이나 철학의 바탕이 그거죠. 사물이 어떻게 생성됐을까, 처음에. 이런 생각을 누구나 하게 된단 말이죠. 그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정했냐 하면, 이 모든 사물은 인간을 비롯해서 어떤 한 요소에서 이게 파생돼 나간 것이다. 이렇게 봤어요. 그 요소가 뭐냐? 그 아주 기본적인 요소가 뭐냐? 그 에센스가 뭐냐? 그걸 이다 이렇게 봤어요. 그죠? 예. 그 이에서 사람도 생기고 뭐 개도 생기고 나무도 생겼다 이게. 그럼 이제 또 문제가 있죠. 그럼 어떤 거는 사람이 되고 어떤 거는 개가 되고 이러느냐. 뭐에 의해서 같은 이인데 바탕인데 왜 그렇게 되느냐. 그것은 사람으로 될 만한 어떤 요소, 변수. 그건 뭐냐면 기다 이게. 그 사람이 될 기에 의해서 온 사람이 되고, 원숭이가 될 기에 의해서 온 원숭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입장에서 그 원숭이를 보면, 고양이 같은 거예요. 그죠? 고양이 같은 거예요. 고양이 같은 고양 친구에 대해서 갖는 관념을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 뒷동산에 나무나 돌이나, 발에 막 밟혀서 죽어가는 그 군뱅이를 보고 느끼는 감, 이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의 기에 관한 이걸 얼마 소개가 됐다고 보고 조금만 더 가미를 하면 이게 소위 정치적인 어떤 의미를 가져요. 어떤 의미냐 하면, 그러니까 항상 사람들은 이와 기를 모든 문제를 설명하는 기본으로 잡는 거예요. 오늘날 뭐 자유다, 평등이다, 무슨 민주주의다, 이런 것보다도 몇 배 더 중요시 하는 거예요. 모든 토론에, 모든 사고에, 문학에, 무슨 다 기본이 이와 기의 관계라. 이의 길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관점에서 모든 게 설명이 돼요. 근데 이를 강조하는 것, 이와 기 중에서 이를 강조하는 그 정치적인 의미가 뭐냐면 상층을 더 강조하는 의미가 돼요. 예, 상층 중심의 모든 세계관을 강조하는 의미가 돼요.
저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것을 강조한다는 말인가요?
그런 점도 있어요. 뭐 기도 사실은 그렇기도 한데 상층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 이런 게 일을 강요하는 사람들의 기본 아이디어예요.
네. 기독교로 말하면 뭐 그러니까 옛날에 이렇게 그 인간이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보니까 뭐 교회에서 박수 치고 이렇게 노래 부르는 거는 별로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면 그건 더 고귀한 것이다 이런 것도 될 수 있는 건가요?
그건 네, 잘 모르겠네요. 그건 우리 나중에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에 그게 이제 가치관의 문제냐? 방법상의 우리의 평가 기준이냐, 여기에 따라 이제 다를 것 같은데, 일단 요거 자체를 한번 보죠. 예. 리를 강조하는 걸 주리라고 그래요. 리를 강조하는 사상가나 정치가를 주리론자라고 한다고? 근데 기를 강조하는 사람도 있어. 그걸 주기론자예요.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와 기가 꼭 같아 중요하다. 이와 기가 꼭 같이 중요하다. 이기 견발론, 뭐 이기 이원론 이렇게 돼요. 근데 이가 조금 더 중요, 이 똑같은데 이가 조금 더 중요하다. 그럴 땐 이선 기후적인 이런 논리가 성립돼요. 그럼 그것 자체가 뭘 의미하는가? 주기적인 의미라는 것은 변화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 말이 돼요. 그죠? 네. 주리적은 기존 질서에 대한 있는 것에 대한 보완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자는 말하자면 보수적인 거지. 그러나 주기적이라는 데는 상황이 변함에 따라서 법도 바뀌어질 수 있는 거 아닌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돼. 조선전 아까 얘기한 두 가지 특징 때문에 특히 그 배타성적 성격 때문에 이 주리적인 논리에 어긋나는 놈 이건 살아남기 어려운 거야. 그래서 주기론자는 정상적으로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주기에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매월당 같은 사람이에요. 김시서. 그죠? 예. 예, 이런 사람은 똑똑한 척하고 돌아다니다가 즉각 처형되는 거죠. 예, 방랑인. 혹은 미친 사람으로 실성한 사람, 실성했다고 해. 미친 사람으로 인정받으면서 생명을 부지하는 거예요. 이제 이 매월당의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기적 요소를 제기한 사람이 화담이에요. 그 서경덕이라는. 이제 이 서경덕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주 대학자입니다. 대학자인데 이 사람은 주기적이니까 뭐 살아남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어디 시골에나 참 가면 대학자가 오셨다고 그 비단 이불, 그땐 최고의 이불이죠. 비단 이불을 내서 잘 요를 깔고 이렇게 주무시게 하면 이튿날 일어나 보면 거기다가 신뢰를 하신 거야. 그리고는 어디론가 가고 없어. 사람들, 아깝구나. 실성을 했구만. 그것이 화담을 살리는 방법이. 그런 화담과 주리적인 아주 대표적인 사상가인 퇴계와의 논쟁의 유명한 거죠. 이런 화담과 퇴계와의 이 대립적인 주리 주기의 논쟁 속에서 생성된 결과가 율곡이에요. 율곡은 이 길을 같은 것이다. 이 길을 견발적인 입장에서 공식 태도를 표명을 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 분위기에서 율곡을 자세히 보면은 주기적이에요. 그 주기적인 것을 그런 방법으로 은폐를 한 것이에요. 이제 율곡이 죽고 나서 그 율곡의 사상 속에서 비로소 조선제였던 개혁적인 의미가 나올 수 있었던 거거든. 주리적인 바탕에서 이게 나올 수가 없는 거 아까 설명했죠. 그 이 율곡의 주기적인 논리를 그 뒤에 사상가들이 활용하는 거예요. 율곡은 워낙 큰 그늘이었기 때문에 율곡이 뭐 이렇게 말씀했다 이러면 이건 용납될 수밖에.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지 얘기야. 그 사상가 얘기인데 아 율곡이 이렇게 얘기했어. 율곡을 내세워서 그 큰 그늘에 싹 들어가서 자기의 변화의 사상을 도모했던 것이 조선조 후기에 그 소위 개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사상가들의 논법이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아니마라는 걸 갖고 있다는 것 때문에 특이성이 있다. 여기서 인간의 특이성이 부각되는 아주 획기적인 그러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성의학에서는 인간과 사물의 구분이 참 애매한 거라. 아까 그 이에 의해서 모든 사물이 만들어졌다는 얘기했죠. 그래서 조선조가 끝날 때까지도 인, 사람, 사물, 물, 인, 물의 인물이 같은 것이야. 아니야, 다른 것이야. 하는 논쟁은 끊임없이 계속돼. 그 인물 동의론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바탕을 깔고 나온 것이에요. 이게 서학의 관점에서 말도 안 되죠. 인간이 자연을 활용하고 다스리는 입장인데 여기서 인간의 특이성이 부각이 된 것이에요. 또 하나 인간간의 문제는 인간에겐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이 불멸을 한다고 본 것이에요. 이게 아주 그 굉장한 영향을 끼쳐요.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리학자들이 반론을 펴니다. 인간이 불멸을 하다니 희한한 소리도 다 듣겠구만. 그런데 인간이 불멸한다 이건요 엄청난 변화를 줄 수 있는 말이에요. 이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미래지향적 관점을 갖게 하는 논리예요. 유학은 본질적으로 과거지향적입니다. 임금님한테 어떤 신하가 건의를 할 때도 이 건의가 참 되기만 하면 참 멋있게 됩니다 하는 얘기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것을 받아들이면 드디어 이 나라가 요순의 시대가 됩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죠? 그 과거에 그 끝의 상황 그게 된다 이게예요. 근데 이 서학은 그렇지 않거든. 영혼이 불멸을 하는데 불멸이란 말은 없어지지 않단 말이에요. 영혼이 계속 있단 말이에요. 이 육체가 없어지더라도 영혼이 계속 있다는 얘기니까 이건 미래의 미래. 이 가시적인 세계를 넘어 피안의 세계까지도 바라보는 먼 미래에 그 초점을 맞추는 그런 얘기란 말이죠. 이 인간 간에 엄청나게 달라지는 계기가 됩니다. 조금 또 좀 복잡한 얘기가 있는데 그게 천주의 그라시아라는 외물이 인간의 마음과 접해짐으로써 영육이 이루어진다라고 봐서 기존의 충요 절세에 도전했다 그 말했어요. 16세기, 17세기, 18세기에 혹은 19세기에 걸쳐서 이 서학은 뭐라고 설명이 되고 있냐면 인간의 마음을 이것이 성적도 될 수 있고 악적도 될 수 있는 성선이나 성악이 될 수 있는 하나의 경향성을 띠는 존재로 설명하고 있어요. 괜찮습니까? 이거 저기 사실은 이 로얄티를 좀 받아야 되는 문제인데 근데 요 인간의 요 마음이 성악적도 되고 성선적도 되도록 되는데 이것이 인간 마음이 아닌 외계에서의 어떤 힘에 의해서 성악, 성선적으로 될 수 있다 이렇게 본 것이에요. 그럼요, 어떤 얘기가 되어버리냐 하면 종래는 이 나라는 것은 이 나라는 존재는 무슨 의미냐면 아버지 속에 난 거야. 아버지의 분신으로서 나야. 한 3분의 2쯤은 아버지야, 이게 나라는 게. 아버지가 아휴 나는 이런 총각과 결혼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거는 당신 말도 그런 말이 없었을 거야 아마. 이제 아들이 아, 이색 씨와 결혼하겠습니다. 아버님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죽은 듯이 기다리고 있으면, 애야, 넌 결혼 문제는 내가 다 생각이 있다. 너 그런 말하라. 그럼 끝이에요. 아버지의 분신인 거야. 그 더 이상 결혼이 없어. 어느 날, 살인 사건이 나서 탁 잡고 보니까, 이거 양반집의 아들이야. 그래서 이제 족치는 거죠. 너는 왜 그랬느냐. 그러니까 이 살인자가 얘기가 그놈이 죽은 그놈이 우리 아버님의 원수였습니다. 아들로서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 벌은 살인을 했으니까 참 너는 못된 짓을 했구나. 그러나 네 효성은 참 지극하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아버지 속에 나요. 달리 말하면 나라는 존재의 아이덴티티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 속에는 서구의 근대성하고 본질적으로 달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나라는 것이 아버지가 아니라 이 나라는 존재가 다른 외계에서 어떤 큰 파워가 하나 와가지고는 나를 성선적으로 나의 가장 중요한 삶의 목표인 성선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간다고 해버렸어요. 이게 엄청난 얘기가 된 거예요. 그는 이 외계의 어떤 힘과 나와의 문제지 나와 아버지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만큼 내 자신의 한 개인의 존재 의미가 분명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가장 잘 표현한 사람이 다산입니다. 다산은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그 사람의 대부분의 저작이 어디서 쓰여졌다고 그랬죠? 네, 유배 중에 쓰였어요. 서학을 이제는 더 안 믿겠다는 전제하에 유배 중에 써있다는 걸 늘 기억해야 돼. 이 사람은 서학적인 칼라가 조금이라도 나오면 이거는 가차 없는 거예요. 이건. 근데, 그러면 다산이 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 맨 뒤에 우리 다산 만나서 물어볼 수밖에 없는데, 내 생각이 맞을 겁니다. 다산이 하고 싶었던 얘기는 서학에서 나오는 요 인간관을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걸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니에요? 이걸 철저하게 성리학적인 용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게 외물에서 온 게 이게 뭐라고 표현했냐면 신독이라고 그랬어요. 근신할 신자, 홀로 독자. 이 외물인데 외계에서 온 건데 그래서 이 마음을 어떻게 봤냐면 기호라고 그랬어요. 기호란 말은 옛날에는 많이 쓰던 일상적인 용어인데 오늘날 표현으로 하면은 경량이다. 어떤 경량을 어떤 경량을 띠는가. 이 마음은 경량을 띠는 존재로 본 것이죠. 그 외물이 내 마음에 와서 외물의 힘에 의해서 내가 성선적인 요소로 나갈 수 있다고 본 것이에요. 그런데 이걸 우리 유학자들은 그걸 성약, 성약인데 성약이 아니거든 내용이. 그러니까 그걸 개신유학으로 표현했어요. 여기 이효로 씨 같은 그 비교적 깊은 그런 다산의 전문가도 개신유학자로 봤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분들이 성경적 이해가 없기 때문에요. 그 당시에 성경에 관한 인간관에 소개된 내용을 우리가 아마 여러분들은 보면 금방 눈치챌 수 있을 게. 그리고 그 다산의 마음을 금방 읽을 수 있을 게. 이제 이 표현을 여러 가지 그 성리학적인 용어들을 썼어요. 말하자면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내가 말한 그러한 인간관입니다. 여기 이 외물이 뭐냐? 다산이 신덕이라고 말한 그 외물이 뭐냐? 이 그라시아예요. 아, 요거는 내 단정인데 굉장히 주관성이 좀 깔려 있습니다. 근데 나는 확신을 해요. 여긴 틀림없다고. 그래서 자연이 부자일체라는 가문 중심의 그 조선조의 가장 중요시되는 이 문제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그 자연관을 한번 보죠. 이 인간관의 또 우리 다른 부분 어머니 있거나 이런 것을 우리 나중에 토론 시간에 또 보완하죠. 자연관에서 역시 성리학에서의 자연관이 뭔가 하는 걸 생각해 봐야겠는데 더 말할 것도 없이 이기에 의해서 설명하는 거죠. 모든 자연은 이에 의해서 나왔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주가 항상 땅이 중심이라고 봤어요. 땅 중심으로 모든 걸 생각합니다. 그럴 수밖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그 조선조 사회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은 음양오행설입니다. 모든 게 음양오행설. 제사를 지는, 제사는 조선조에서 굉장히 중요한 행사예요. 그 조상과 나와의 연계관계가 막 직접 되는 문제고 왕이 입는 옷, 내가 입는 옷, 뭐 이 다른 거. 뭐, 묘, 또, 죽은 선조의 묘를 어디에 써느냐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것도 참 음양오행이에요. 제사를 지낼 때도 무슨 색깔이 어떻고, 어떤 음식이야 하고, 뭐, 전부 다 음양오행에 의한 것이에요. 음양오행이 온통 지배되고 있었어요. 어떤 큰 행사를 어느 날에 치를 것인가 하는, 전부 음양오행에 의한 것이에요. 지금도, 상당 부분 그럴지 몰라요. 이건 실증적인 자료가 없는 겁니다. 크리스찬이 아닌 정치 지도자들은 음양 오행에 의해서 나를 잡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도요. 그런데 이 음양 오행설과 이 알레니가 저술한 만물 진언이라는 기독교의 자연관하고의 싸움, 여기에 그 핵심이 주어집니다. 이제 서학의 자연관으로서 어떤 것이 이제 대두가 되는가? 이 땅이 중심적이라고 보는 서학의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는 이 중국 중심입니다. 중국이란 말 자체가 땅의 중심이란 말이에요. 이 모든 땅은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다고 본 것이에요. 심지어, 이제, 조선조 후기에 가면은, 중국이 당시 오리지널리 중국은 명나라로서 끝나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만주족이 들어오거든. 이 만주족은 순수한 중국족이 아니란 말이지. 그렇게 생각한 것이에요. 이 만주족이 들어왔을, 만주족 지배하에 있는 중국과 조선의 이 문화를 비교하면서 오히려 우리 조선의 문화가 더 중국이다 이렇게 본 것이. 이 정도로 중국이란 뜻이 어떤 오늘날 네이션 스테이트에 의한 유럽식 국가 개념이라기보다는 뭐라고 할까 성리학에 의한 하나의 기초의 그 기준이야 기준 세계 땅의 기준이 중국 중심으로 본 것이. 이걸 사람들이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땅이 평평한 것으로 봤고, 근데 이 서학의 만물진원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얘기는 지구가 둥글다는 거예요. 지구가 둥글다. 그 이 명석한 논리적인 조선의 선비들이, 특히 이 서학의 이론가들이, 또 그 영향을 받은 조선의 지식인들이 지구가 둥글다면 기준이 어딘가의 문제는 기준을 어디에 보느냐에 따라 다른 것이다 이런 얘기가 돼요. 왜 중국의 중심에서 세계를 보면 중국이 중심이요. 그 말을 먼저 합니다 항상. 그 다음에 조선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를 보면 조선이 중심이요. 네. 이건요 오늘날 무슨 우리의 참 우방인 미국에 대해서 뭘 안 좋은 얘기를 해서 미 CIA에 주목을 받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굉장히 아찔아찔한 얘기예요. 그게 무슨 얘기가 될 수 있냐면 조선은 중국과 상관없는 완전히 독립국이요. 이런 얘기. 중국의 영향력을 배제하는 그런 논리가 펼쳐 있단 말이에요. 그 속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중국으로부터 9만리나 떨어진 저 먼 곳에 지중해라는 바다가 있다. 이런 얘기. 그 지중해 이게 땅 가운데 있는 바다 아니에요. 아, 중국이 가운데인데 거기 중국보다 9만리로 떨어진데 거기 지중해가 있다는 거예요. 중국 중심의 세계가 아니지 않는가 이런 얘기. 또 하나는 인간과 자연을 구분해서 보게 되므로 자연을 인간이 활용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그 말은 자연의 활용을 통해서 상공의 장려 이게 가능하게 된 것이에요. 재화의 의미가 실질적으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돈이 필요하다 이게. 말만 뭐 명분만 이럴 게 아니라 실제로 힘이 있어야 나라가 뭐이 힘을 줄 거 아닌가. 실질적인 힘이 필요하다 이것이. 거기엔 돈이 있어야 한다. 재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래서 많은 조선주 후기의 개혁가들은 돈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많은 얘기들을 합니다. 뭐, 예, 아주, 오늘날 우리가 새마을 운동이니 무슨 품질 개량, 규격화, 상품 규격화, 특산물 장려, 뭐 이런 것 거기에 다 나와요. 그게. 예를 들면 바다의 해로를 이용하면 어느 어느 루트가 있는데 그것이 더 많은 짐을 보다 안전하게 수송할 수 있다든지 어느 지역 어느 지역은 어떤 특산물을 장려해서 그걸 시책적으로 국가 시책으로 장려해서 더 활성화시켜야 한다든지 아주 품격, 특히 우리나라는 이게 도로 같은 것도, 도로 같은 것을, 조금 다른 얘기일지 모르겠는데, 이 도로를 잘 안 만듭니다. 왜 도로를 잘 안 만들었는가 하는 것이 여러 가지 관점에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외부로부터의 침입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도로가 잘 안 되니까 이게 산업 개발이 되나요? 그리고 어떤 수레만 수레가 이게 어떤 바퀴는 어느 수레는 맞는데 다른 수레는 안 맞는 거야. 이게 어디 가서 부서지면 낭패인 거야 이게. 그래서 벽돌 같은 것도 뭐 그 좀 규격화하자 이래야 된다라는 게 이제 그 많은 소실학계통의 사상가들에 의해서 제기됩니다. 이게 돈의 필요성이 제기돼요. 조선조 선비들은 돈을 중요시하지 않죠. 어디 주막집에서 국밥을 먹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자기가 데리고 갔던 하인 보고 값을 치르라는 거죠. 그 하인도 없을 때 부득불 자기가 치르는데 그래서 손에 집히는 대로 내고 그 주인을 주면 묻죠. 그만하면 되겠냐고. 자기도 얼마인지도 모르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런 걸 따진다든가 그러는 것은 선비답지 않는 것이다. 곧장 죽어도 그랬던 것이다. 이렇게 돈에 대해서는 등한시하려고 애를 썼던 그 나름으로 선비들의 자존심이 실질적인 국가 부의 창출이야말로 필요한 것이다 라는 걸로 나타나고 여기서 상공의 장려가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합니다.